마가복음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9장 마지막 부분을 건너뛰었기에 오늘 돌아왔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로드무비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로드무비, 주인공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정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 목적지를 영화인들은 맥거핀이라고 합니다. 벽에 걸린 적은 뭔가요? 아, 저거요. 맥거핀이라고 합니다. 맥거핀이라뇨? 어디에 쓰나요? 스코틀랜드 북부 산악지대에서 사자를 잡는 데 쓴답니다. 스코틀랜드에는 사자가 없는데요. 아, 그런 맥거핀은 아무것도 아닌 거군요. 예. 이 맥거핀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영화에서, 특히 이 스파이 영화에서 볼수 있습니다. 스파이가 찾고 있는 대상이 맥거핀인데, 쓸모는 없는 거예요. 설정이라는 거죠. 보통 영화상의 인물들은 걱정을 하지만 관객들은 별 신경 쓰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반지의 제왕 보셨지요? 프로도가 주인공입니다. 절대 반지를 영원한 불못에 빠뜨려야 합니다. 반지를 소유하는 절대 권력을 없애는 유일한 길입니다. 불못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 사건, 장애물 등을 지납니다. 주인공 내면이 그 사이에 성장하고 바뀌기도 합니다. 물론 파멸의 위기도 맞이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불못은 일종의 미끼 같은 영화인들이 말하는 맥거핀 역할입니다. 프로도는 믿음을 잃은 자입니다. 자기가 반지를 불에 던지지 못하는 욕심과 죄를 간직한 채 끝나는 영화, 허망하지요. 결국 골룸에게 반지를 빼앗깁니다. 골룸이 불못에 빠집니다. 아이러니지요. 프로도에게는 선한 자아와 악한 자아가 있지요. 프로도의 자아를 비추는 거울 역할이 골룸입니다. 프로도의 연약한 인간성을 골룸이 반지를 호시탐탐 노리는 내면화된 자아가 프로도입니다. 반지라는 내면의 악을 골룸이라는 캐릭터에 실어 영원한 불못에 빠뜨립니다. 결국 목적지에 도착은 하지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뻔합니다. 골룸이라는 타이에 의해서 반지가 불못에 빠지게 되고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영화적 관점에서 주인공이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성공하는가? 실패하는가? 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는 주인공 프로도의 여정과 그 여정 속에 프로도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뭘로 토론했냐 물으십니다. 제자들 사이에 토론이 아니라 쟁론이 있었다고 했죠. 말다툼 싸움입니다. 부끄러워서 답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가 어떤 이 되려고 하느냐? 마지막이 되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화목하라는 결론과 제자들 사이의 쟁론이 맞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 그러면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하시죠. 한달전 제가 설교에 배타적 분당이나 파당을 경계하라는 메시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이 작은 자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죽어라. 손이, 발이, 눈이 범죄하면 찍어내라, 잘라라. 영생이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십니다.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랍니다. 그런데 왜 지옥이 등장합니까? 영어판 성경에는 거의 90%가 헬로 표기한 히브리 말 게헨나입니다. 게힌놈이라고도 합니다. 예루살렘 남서쪽에 흰놈의 골짜기 지금도 있다고 해요. 이방신 몰렉에게 어린아이를 죽여 제물로 바치는 곳이랍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엔조이했다죠? 아이들의 비명소리를 듣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미쳤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장소는 수십 년이 지나면서 쓰레기 소각장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리고 불은 계속 지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어쨌든 헬 지옥은 흰놈 골짜기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들의 뇌리에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존재해? 라는 이 질문 어떻습니까? 옛날 문헌을 가지고 우리식으로 던지는 질문이에요. 당시에 던지는 질문이 우리의 질문과 같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과학적 호기심 때문에 지옥이 진짜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려 하죠. 문제는 우리가 던지는 그러한 질문과 같이 초대 교회 성경 독자들은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누가복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초대 교인들이 그러한 지옥과 같은 장소에 대한 이미지를 읽고 들으면 과연 그런 곳이 있어? 라고 질문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에 누가 갔지? 왜 거기 있는 거야? 라고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문화가, 당시의 문화가, 당시의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에게 이미 지옥이라는 말과 아이디어는 익숙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사용한 단어 지옥과 그 아이디어는 마가복음에서처럼 신약 제자들 문화 속에 이미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흰놈의 골짜기라고 했지만 당시 로마 식민지 통치 귀족이나 군인들이나 시민들은 하데스라는 지옥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하데스 지옥이라는 말 가지고 로마 사람이 뭘 했을까요? 당시에 파이디온이라고 불리는 교육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일관성이 있었던 훌륭한 학교 시스템인데요. 아이들, 학생들, 제자들 가르치기에 이 지옥과 같은 단어만큼 좋은 교육 자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이미 호머의 오디세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러한 스토리를 널리 요새 SNS처럼 공유하고 전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이제 로마 사람들 이야기고, 즉 헬라 문화권 이야기고, 유대인들을 보십시다. 한편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 당시에 묵시 문학이 유행이었습니다. 묵시 문학이 뭡니까? 세상 끝날에 공의의 하나님이 오셔서 악인을 심판하고 무찌르고 의인을 구원하는 엄청난 역사를 기다리고 바라는 문학 장르입니다. 유대인의 글 속에도 역시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원정대 이야기도 있습니다. 로드 오브 링 같은 것 말입니다. 오디세이 스토리 영향도 유대인들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만의 고유한 포인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구약 성경에는 스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올 들어보셨죠? 티끌과 먼지 투성이와 어둠의 상태를 말하는데 내세의 삼관은 약간 다릅니다. 유쾌하지도 않고 가고 싶지도 않은 곳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모두가 가는 곳 혹은 가야 하는 곳이 바로 스올입니다. 유대인들 생각이 그랬다는 것이죠. 로마 사람들 생각하고는 좀 다르죠?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이것인데 이게 지옥처럼 들린다는 것이에요. 지옥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스올을 70인역 성경으로 번역할 때 헬라 말 하데스로 번역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헷갈림의 시작입니다. 개념이 겹치는 것도 좀 있겠지만, 스올은 유대 성경에서는 모두 죽은 후 가는 곳입니다. 중립적 지대 개념, 지역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당연, 누가 죽고 싶어요?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스올입니다. 그런데, 오디세이처럼 탐험하고 원정하는 그러한 스토리가 이 묵시 문학에도 있어요. 그런 아이디어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탐정이나 원정, 그 여정에 독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한 그리스, 로마 문학에만 여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로드 무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 묵시 문학에도 로드 무비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서 저자나 독자들이 여정을 나서서 다른 세계를 경험한다는 아이디어가 보통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해요? 네. 이 여정을 하면서 듣는 그 스토리 속에 그 독자들이 뭔가 배운다라는 것이에요. 성경 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 교육 방식의 원정대, 네스에 대한 학습, 배우는 그 폭이 더 넓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유대식 문학과 로마 그리스식 그 문학이 겹쳐지고 포개지면서 이 원정 문학, 탐험대, 로드 오브 링과 같은 그러한 스토리로부터 뭔가 학습하고 배우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예수님과 복음서 지자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답 말입니다. 삶의 문제지요. 윤리의 문제이고 도덕의 문제입니다. 지옥, 게헤나 지옥이든 하데스 지옥이든 그 말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윤리적이고 교훈적으로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요즘 말하는 학생들은 지옥과 같은 어떤 공간, 형이상학적 공간을 상상했을 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대의 수사학 전문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비주얼한 단어, 지옥을 사용하신 것이죠. 지옥이라는 그림을 보고 이해하는 창틀을 사람들이 당시에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대에 사용되는 익숙한 단어 지옥을 골라 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학생인 제자가 무슨 단어인지 머리에 안 떠오르면 예수님이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그건 실패지요. 그것은 진실과 같은 이야기여야 하고 진정성이 있어야 학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공명을 일으켜야 하는데 제자들이 지옥 이미지를 떠올리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이해하고 믿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무슨 철학적이든 뭐 형이상학적이든 진실이든 그것을 인정하든 말든 동의하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뻔 악한 사람들은 그것을 이리 재고 저리 흔들어서 즉 지옥이라는 그말 자체 단어 자체를 가지고 흔들어 버리고 주제를 잊어버리게 해 버리지만은 현명한 독자라면 올바르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지옥이라는 말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나에게 진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실 같은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들려주시는 그 스토리가 그리스 신화처럼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내가 예수님의 교훈을 심각하게 받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 신화라고 해서 교육적 가치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지옥의 실제 여부를 몰라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은 심각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학습함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정확하고 엄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인과응보니, 업보니, 카르마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인과응보가, 카르마가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 무의식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은 선한 것을 투입하면 선한 것이 나오더라라는 박스 같은 것이에요. 우리 현대인들은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마가복음 본문의 단어 지옥을 읽게 됩니다. 예수님은 게헨나 지옥이든 하데스 지옥이든 그 지옥이라는 그 선명한 단어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요. 힐링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읽어보니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성도님들이 우리 세길교회에 계시다면 더욱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힐링이 되면 참 좋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지옥을 들어서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했다면,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제자들의 행동을 바로잡으려 하셨다면, 그래서 우리도 그 학습에 따라가려면 우리 스스로 자문하는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내세가 무엇과 같을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활력과 힐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즉,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그렇게 질문해야 되겠습니까? 소금에 불타는 듯한 지옥이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어서 어디 가노라는 질문은 굉장히 우리의 삶을 지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어울리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이라는 강력한 말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치심, 교육과 학습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라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말을 그렇다고 단순한 수사로 끝나면 되느냐고 항변하면 안 됩니다. 원래 레토릭 자체란 없어요. 수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수사란, 레토릭이란 강력한 단어 이미지란 말 그대로 강력한 효과, 실제로 엄청난 중대한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핵심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죠. 분명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도 지옥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면 오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옥에만 치중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자의식이 사라지게 될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해지십시다. 만약에 지옥이 실제로 있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모두 무조건 거기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옥을 예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다. 그런데 그 교훈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캐치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본문의 강조점이 뭘까요? 다른 사람을 케어하라는 명령인 것이죠. 괄시받고 홀대받는 사람들을 돌보라는 메시지입니다. 당시 지옥을 원정대와 함께 다녀와 보니 지옥불의 강도가 더 심하더라. 그렇다 할지라도 그 지옥불이 센지 약한지 변한다 한들 그 예수님의 교훈 자체, 윤리적 주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초대 독자들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을 읽으면 그 핵심은 홀대받고 괄시받는 자들을 돌보라는 배려라는 것이죠. 이제 49절에서 50절의 난해한 구절이 해독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For everyone will be salted with fire. 어떤 사본에는 And every sacrifice shall be salted with salt가 덧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벌을 받을 만한 죄목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영접하지 않는 죄.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는 죄죠. 실족하게 하는 죄. 손과 발과 눈이 범죄하는 죄. 즉, 행동으로 죄를 짓고 악한 무리와 함께 어울리고 눈썰미로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차별을 가하는 죄 말입니다. 소금. 순수함 소금은 좋은 것이죠. 짜게 하니까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 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화학적으로 소금의 짠맛은 없앨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금이 없다면 이 세상에 소금 대체물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 소금이 짠맛을 낼수 없다? 그것은 불순물이 섞인 더러운 소금이라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일 뿐입니다. 순수한 소금이기를 거부하면 더러운 소금이 되는 것이죠. 서로 순수하기를 격려하고 그렇게 하려면 서로의 소금에 죄를 뿌리면 안 되죠. 죄를 뿌리면 안 됩니다. 결국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게 어떤 그림입니까? 네, 제사 그림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은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부패 방지를 위해 재물에 소금을 치고 내장 기름 부위는 태우지요. 즉, 제사란 잡은 짐승 재물에 소금을 쳐서 불로 태움이라는 뜻이 합쳐진 그림입니다. 나중에 근육 부위는 사람이 먹겠죠. 마음에 소금을 간직하고 마음을 소금에 절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소금과 불은 제사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제자가 되는 것이란 소금에 절이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 태우고 소금으로 절이라는 것이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몸을 태워버렸습니다. 그가 받은 박해와 고난과 함께 자기 몸을 불살라버렸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위로의 말, 힐링의 말이 될 것입니다. 불순물 소금은 그 자체가 더럽기에 짠맛을 내려 해도 불가능합니다. 순수한 소금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부패 방지 소금에 절여진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헌신과 자기 부정의 무아를 상징하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화평이요 평화입니다. 화목입니다. 모든 사람과의 화목입니다. 예수님 복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포용, 배타적이지 않음, 개방, 상통, 소통, 손과 발과 눈을 찍어내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화목이 오고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르고 집착을 제거하는 손과 발과 눈을 잘라야 지옥에 가지 않는 그런 화평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용, 평화, 제자됨의 궁극적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불과 소금의 절임의 궁극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옥이라는 엄청난 강력한 말을 빌려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옥의 존재를 따지는 본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옥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가 비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휘황찬란한 진리를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린아이를 용납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의 눈과 손과 발로 짓는 죄를 자르고 자르고 잘라서 우리 공동체의 화목과 우리 가족의 평화와 우리 민족의 통일을 이루었는데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